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홉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한두 가지 정도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가 정말 여기에 나오는 아홉 가지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는 이 공의나 정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의 그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별적으로 다음 주일에는 이 겸손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원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는 이렇게 이 중요한 겸손도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와는 반면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 온유는 사실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4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사랑만 말하면 되지 오래 참음이나 온유를 별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오래 참음과 온유를 별도로 소개를 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는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속에는 공의와 겸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뒷부분부터 5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겸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해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정의 또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성 15가지 가운데에 이 속에는 오래 참음과 온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공의와 겸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할 때에 오래 참음과 온유를 별도로 말을 했으면은 공의와 겸손도 별도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의와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추론과 반론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란 말에서 이 열매는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소개는 하지만은 그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품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품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선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별개가 아닙니다. 모두 사랑이고 모두가 다 올바른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인품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뭐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만 배우거나 또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 기쁨이나 양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선하게 살게 됩니다. 그건 사랑 안에 기쁨과 양선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나 양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따로따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워낙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홉 가지만이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사랑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난 그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의 열매가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줄로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법으로 막고 금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으로 막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의 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회당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지 말라고 그러지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과 같은 것들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왜 율법이 들어와서 금지하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율법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율법은 사랑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만 막을 수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법으로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법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의 일반 법칙을 세워두시고 그 일반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게 하시고 그 법칙으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구에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물이 아래로 흐르기만 하면은 높은 지대는 생물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아래로 흘러갔어도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 되게 하시고 또 구름은 비가 돼서 내려서 또다시 물이 되고 아래로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물이 잘 공급되고 생물이 다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법칙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칙이죠.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의학이든 모든 학자들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잘 연구해서 활용만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반 법칙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죠?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법칙. 여기 따르면은 건강한 생물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적자 생존 법칙이 있죠. 사회에서도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받기도 하고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사회가 발전하게 되죠. 자, 이런 점에서는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도 아주 고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가장 고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고려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다운 모습입니까? 다른 일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적자 생존과 같은 이 일반 법칙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기적이 없어집니다. 희생적인 사랑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진정한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법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특별 법칙이지요. 이 특별 법칙은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 법칙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도해서 고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특별 법칙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법칙으로만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일반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일반 법칙대로만 세상에 굴러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이 일반 법칙을 초월해서 특별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 시간에 광고할 때 자꾸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바쁘세요? 왜 자꾸 시계를 보세요? 그러시길래 제가 시계를 자꾸 바빠서 본 것은 아니고요. 아 이게 이 전자시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애들처럼 그냥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시계가 보인다는 말씀이 왜 일어나냐? 자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시계가 그냥 일반 법칙대로만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만 쫙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법칙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 법칙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일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분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특별 법칙은 대속의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 일반 법칙에 따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 지어서 죄에 대한 벌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특별 법칙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비단 십자가 사건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수많은 이 기적과도 같은 이 많은 도움들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아마 함께 있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누구 하나 도움 줄 사람도 없는 그런 환자라서 그 베데스도 못가에 가서 한번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병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혼자 찾아와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베세스다 못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어주면은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는 그건 이거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잖아요. 특별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데도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빠른 사람만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특별 법칙도 존재하고 일반 법칙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병으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했던 이 사람은 특별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소식 하나만 듣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디 와서 막히게 됩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막히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에서 막히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곳에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무리 천사들이 와서 동하게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못가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강한 사람만 도움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칙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까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 법칙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는 하지만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일반 법칙 때문에 막혀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적자 생존이라는 일반 법칙을 다 초월하고 극복해버리고 가장 약한 사람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이 수없이 몰아닥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으로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가치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능력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앞으로도 과학이 많이 발달할 겁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까지라도 우리는 더 많이 극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반 법칙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나에게 누가 도와줘야 할 터인데 도움 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답답해 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8년이나 된 이 환자를 보십시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빨리 그냥 제일 먼저 나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제자 하나를 붙여주었습니까? 빨리 넣어주라고?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빨리 넣어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를 도와줄 사람이나 어떤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고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죄에 억눌려 있을 때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짓게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죄를 다 용서해버리셨어요. 주님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일반 법칙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나은 환자에게 명령하셨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도 일을 한다. 예?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 좀 하신다고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식일 그날 쉬셨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항상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못 막습니다. 일하면 피곤해지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적자 생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그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도 없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러한 삶임. 이걸 달리 말하면 사랑이 충만한 삶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도대체 어떤 법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법이 막겠습니까? 세상법이 막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의 본능적인 법도 막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모든 법칙과 관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 법칙에 따라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특별 법칙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 법칙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떤 법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일반 법칙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여기 세상 법칙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38년이나 된 환자가 특별 법칙, 특별한 은혜로 나았죠. 그 환자에게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세상의 일반 법칙대로 살지만 말고 예수님의 특별 법칙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나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4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보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 법칙 안에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고 성령의 열매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어떤 법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법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가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를 안 지으면서 살면은 여러분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앞으로도 더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보고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시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병 나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는 치유받아야 될 환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이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 도움 청하기를 바라섭니다. 기도하기를 바라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나 낫고 싶습니다. 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기도로 보이지만은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아니면은 믿음을 고백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예수님께 도움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지요. 믿음 없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 없으면은 특별한 은혜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고통스러운 병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영혼이 무너져서 힘차게 정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그 허약한 신앙생활을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욕심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꾸만 죄를 짓던 모습을 이제는 고치고 좀 바르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랑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육적인 어려움과 이 영적인 연약함을 고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고치고 싶으면은 주님께 부탁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어떤 법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도 막지 못하고 율법도 막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이걸 막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아시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믿고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내 형편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바로 알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새 힘을 얻고 혹시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치유되고 삶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도 구원하는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파멸과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수시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뜻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시고 좋은 것으로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님께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속에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늘 보람과 기쁨과 상급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발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교회에서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